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백성을 각자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는 성인 남자보다 조금 더 키가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20에서 한 30m가 넘는 일반적인 나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는 매우 크기가 작은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이름은 사실 나무입니다만 본래 보면 덩굴처럼 뻗으면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주어서 포도나물이 이 덩굴이 잘 자라나가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키가 크지는 않지만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자란 포도나무 열매는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럽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참이란 말은 흠없고 상처 없는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의미해요. 이런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는 또 얼마나 그 품질이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계신 이 농부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도나무에 접분침바 된 가지는 자연스럽게 싱싱하고 최상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생겨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지들은 겉으로 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속은 말라 썩어 죽어버린 가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가지들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매주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은 이미 말라 죽어버린 가지처럼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영혼의 생명이 점차 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는 이 두려운 경고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열매 맺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았어요. 그 어떤 가지보다도 더큰 열두 가지 중한 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다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앙상이 말라버린 썩은 가지가 된 것이죠. 결국 가룟유다라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서 재함을 받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과를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요. 적과 혹은 열매 속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과가 아직 다 자라지 않고 한 엄지 손가락만큼 이렇게 자랐을 때한 가지에 보면 사과가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농부 아저씨가 그중에 가장 큰이 열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으면 나무의 영양분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고만고만한 사과 열매만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의 영양분을 잘 자랄 수 있는 사과에 갈수 있도록 나머지 작은 것들을 이렇게 속는 작업, 이걸 우리가 적과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런 적과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포도나무 농부 입장에서 볼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쓸모가 없는 가지인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 워낙 약해서 목재로 쓸수 없습니다. 액자를 벽에 걸때쓸 나무 못으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참나무처럼 포도나무가 오래 타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타 없어져 땔감으로도 사실 별로 좋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골칫거리 뿐이라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포도나무 가지에 둘 전혀 이유가 없기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를 깨끗해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해 한다는 표현은 나무를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박박 닦는다는 그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가지치기. 아까 제가 적과라고 그랬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다른 가지에게 가려고 했던 그 영양분까지도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이 좋은 건강한 가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지가 더 크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은 가지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있는 가지였어요. 그러나 바울도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첫 열매는 매우 더디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열매 맺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영적 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일루리곤, 로마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많은 열매를 바울이 맺었던 것이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통해서만 가지는 살수 있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이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것이요. 비단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여러 가지 유익함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기신 사역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열매 맺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으로 그냥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평생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인 이 구원파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회개도 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더 이상 무언가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인 구원파는 성화의 삶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해서 남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들의 거짓된 교리가 그러한 삶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지난 10달 동안 저 품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어머니 고생시키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스스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기가 어머니 품을 떠나 살겠다고 우격다짐하면 그 아기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오래 못 가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지금 막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따라서 구원받고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때부터 진짜 영적 모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따라가며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으라.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지금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나의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구원 사건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목, 즉 죽어버린 나무에 살던 가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이신 살아계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들인 거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죠. 4절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힌트를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세속적인 소원도 다 이루어주시는 건가?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상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 어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겠어요. 만약 그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의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죠. 또한 정말 그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일치하는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모세, 엘리야,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방울로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 또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갔어요. 이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권세가 있었을까요?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 비밀은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된 사람. 즉,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세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어떤 자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해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 있어야지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의 평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진실로 흠이 없으신 가장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포도나무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포도나무 안에 접붙임 되어 있으면 저는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두셨으니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하나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